어느 날 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사울을 보았을 때 다마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놀라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라고 열심히 말하는 것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이곳에 온 사울이라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사울의 얘기를 듣고는 모두들 옳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약속된 구세주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구세주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적군들을 쳐부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약속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울은 꽤 오랫동안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반감이 더 심해져 끝내는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성읍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사울로서는 더 이상 다메섹에 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문에는 파수꾼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묘안을 짜냈습니다. 크고 튼튼한 광주리를 구해서 거기에다 굵은 밧줄을 메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성문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성벽 위로 기어 올라가서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몰래 성벽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주위를 살피면서 좁은 길을 지나 간신히 큰 길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오던 사울과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울. 한 인간이 이토록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사로잡으려고 살기가 등등에 달려온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쫓기는 몸이 되어 도망길에 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 밖의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전에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은 무서워 그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일,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일, 그 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때야 사도들은 안심하고 기꺼이 사울을 맞아들였습니다. 사울은 그 후 얼마 동안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들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사울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를 거쳐 더 멀리 북쪽에 떨어져 있는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고향인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요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요빠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크고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요빠 항구에는 전 세계의 배가 모여들었습니다. 요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느껴 이곳으로 이사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 신자 가운데 마음이 착한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도르가는 날마다 무엇이든 선한 일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거나 남편을 잃은 여자들은 도르가를 찾아와 의지했습니다. 이 도르가가 어느 날 중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마침 베드로는 요빠에서 멀지 않은 도시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기 전에도 베드로는 이곳저곳의 마을과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도르가의 친구들은 베드로가 8년 동안 앓던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의논한 결과 베드로에게 보이기로 하고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안내를 받고 온 베드로가 도르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르가의 둘레에는 평소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는 모두 몰려와서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가지 등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발 도르가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르가를 향해 도르가 일어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도르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알자 급히 일어나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도르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울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도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제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성령의 힘을 빌어 행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 된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후에도 베드로는 오랫동안 요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죽 다루는 사람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의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지냈고 유대인들도 날마다 회당에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상당한 수에 이르렀지만 누구나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구원이란 유대인을 위해 있는 것이지 다른 민족에게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온 세계로 퍼져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요파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성읍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심이 아주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과 부하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고넬료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곧잘 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경에 고넬료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용감한 군인인 고넬료도 와락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고넬료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또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지금부터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피장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너라.
고넬료는 곧 하인 두 사람과 또 자기 부하 가운데 신앙심이 두터운 부하 한 사람을 불러 천사가 전해준 대로 베드로를 데리러 보냈습니다. 다음 날 고넬료의 부하들이 요파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각은 정오쯤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집 옥상에 올라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옥상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크고 하얀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 어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런 대화가 세 번 있은 후 보자기 같은 것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한 일도 있구나 하고 환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여깁니까?
성령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꺼리지 말고 같이 가거라.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날은 이미 날도 저물었으므로 함께 쉬도록 하고 다음 날 몇 사람의 친구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중하러 나온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하여 그를 일으키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후 집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었으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고넬료가 부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누구도 속되게 여기거나 더럽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부하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나흘 전 이맘때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유대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모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동안 듣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성령이 내려 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베드로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으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세례를 주었다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여기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들은 일,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난 사실과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진 사실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신도가 되게 하셨으므로 나로서는 마땅히 세례를 주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모두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잘 알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민족은 유대인들뿐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하고 하신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것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은 정말 굉장한 것이라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크고 보람있는 일인가도 깨달았습니다. 안디옥은 바닷가에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에 사는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는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야 실천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안디옥에 새로 세워진 교회를 돕기 위해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뽑힌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교회로 가져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훌륭한 교사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본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이 대단했고 교회에 많은 도움을 가져왔으므로 제자들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바나바를 맞아 무척 기뻐했습니다. 새 교회는 자꾸만 발전해서 신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멀지 않아 교회 지도자가 바나바 한 사람으로서는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에게 안디옥 교회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이 안디옥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이름은 전 세계에서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전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조카로 숙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숙부인 헤롯 왕보다도 더욱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헤롯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체포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좋아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네들의 편이 되었으니 이제 멀지 않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흐뭇해했습니다.